8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아론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9절이네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던졌어. 뱀이 됐어. 야, 우리 교회 그거 구경하러 다음 주에 많이 옵니다. 그것만 해도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마도 모세바로는 이러한 이적이 바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지팡이를 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뱀이 되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거라. 아마 사람들의 본성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자식을 돌봐주던 부모님한테 잘하던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자식을 잘 돌봐주면서 거기에 올인을 다 하면서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뭐겠어요?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좋은 직장 구해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쇼도 해라. 뭐 이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어떤 기대감을 갖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통장의 잔고를 보고 뭔가 기대갖고 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던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슉 던져가지고 뱀이 됐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팡이를 던졌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이적이기 때문에 바로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는 기대를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는 말씀처럼 바로가 부른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뱀이 되게 했어요. 자신의 요술사들도 아론과 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야, 우리 요술사들도 하는 걸 뭐 왜 보여줬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바로가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겠느냐?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 내용을 보면서 아주 쉽게는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켰으니까 아론이 더 세구나. 어쨌든 삼켰다는 것은 승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뭡니까? 똑같아요. 삼켰던 어쨌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쎄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 그건 유치한 거죠. 그거는 아이들 싸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옛날에 보면은 막 자기들 아기 때들은 자기 집에 뭐 있다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은 별로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게 뭘 자랑했겠어요? 우리 아빠 진짜 커. 이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가 더 세냐 이걸 자랑하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식의 그 이해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무리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걸 삼켰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성경에 그런 것을 써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일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일까? 적어도 드러난 표면적으로는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난 일이 돼버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한 일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같은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실망하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에 마음과 관심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겠어요? 사람인데 뭔가 기대감을 갖고 전하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전해요. 사람.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건 그거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바라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뿐이에요. 결과를 만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기대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될 거라는 기대감이 옛날엔 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저도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모세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혀 자기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바로가 그것을 보고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없는 성과가 없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간증이 뭡니까? 다 그거 하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눈의 결과로 안 나타나요. 뭐 믿음이 이렇게 자랐다든가 이게 보이면 좋은데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게 하면 게이지를 좀 달아가지고 얼굴 옆편에 이렇게 달든가 믿음이 70, 80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였으면은 우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믿음의 척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방언, 뭐 예언하고 이런 것도 이건 눈에 보이거든요. 막 한다는 게 뭐 와락가라바 와락가라바 이러면 오 와락가라바 한다 이러면서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릴 때 신앙 어릴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신앙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둘이 싸워요. 형제도 자매도 남매도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똑같은 장난감인데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걸 줘도 이거에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세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꼬마가. 근데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돈이에요. 돈 하나님의 시각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이래. 그러니까 직역하면 왜 싸우는지 알죠? 내 똥이야. 내 똥이야. 내 똥이야.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 다 가져. 이럴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은 놀랍게도 믿는 자들도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내게 준 똥이거든. 이러면서 뺏어오는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우리들의 기대감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 일하게 좀 내버려둬라. 쉽게 이 뜻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본성에 충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충실한 채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고 모세가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은 상징적으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미 모세의 손에 붙여 놓으셨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세요. 뒤로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애굽을 모세의 손에 있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던져서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그걸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애굽을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애굽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애굽이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또 모세에게 그 애굽을 붙이셨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는 것은 누구의 지팡이가 더 센가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더 강한 지팡이는 없습니다. 단지 누구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를 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신 뒤에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두 번째 표현이죠.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주를 상징하며 그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애굽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고 또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도 뱀이고 애굽도 뱀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건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애굽과 동일하게 문둥병 걸린 저주의 존재인 이스라엘을 깨끗한 자로 치료하시겠다는 뜻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저주 아래 있는 심판의 존재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키는 이적이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건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죽은 자고 이것이 예수님이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때 병든 거예요. 그래서 눈멀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치료하시고자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병든 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이건 똑같아요. 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 표현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다 문둥병 걸린 거예요. 다 뱀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고 요술사의 지팡이도 뱀이에요. 둘 다 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똑같은 뱀 같은 존재인데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속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실체도 따지고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세요? 뱀이에요. 이런 뱀 같은 존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눈을 보세요. 눈 가만히 보면 눈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동그랗지 않고 뱀 눈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 뱀 눈을 안 들여다봐서 우린 뱀이에요. 똑같은 뱀이에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의 다름이에요. 저와 여러 그 불신자와 신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 요술사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동일한 본질입니다. 하지만 극명하게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고 애굽은 언약 밖에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 표현은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은 부요화, 강함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판의 대상이고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형편은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렇죠. 애굽이 주인의 위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기에와 우리가 보기에 꼭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반드시 이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을 써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와 우리가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 있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전혀 달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 하나님이 제시한 생명의 길이라는 게 아무리 봐도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신약적으로는 생명의 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게 생명의 길인데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인간의 시각으로는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뭐 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도리어 죽을 형편이 되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자기들 생각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 여기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고 애굽은 내어버려 두신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와 내버려 두신 상태에 있는 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죄의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8절 여기 안 떠요? 떠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참 신기하죠. 말이라는 건 이 시간에 다시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뭐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요? 여기 내버려 둔 사람들. 내버려 둔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을 하면 이게 내버려 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둔 사람은 그 고민도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문둥병에 걸린 저주의 상태 그대로 살다가 심판으로 종결된 인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문둥병 걸린 자고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그 병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을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 없는 마음입니다. 가치 없는 마음. 우리도 가치 없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치 없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 그대로 선한 일이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자의 가치를 윤리와 도덕적 행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됨을 두고 세상과 경쟁하면서 동일한 길을 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이도 가능한 길이에요. 신자된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그 어떤 행동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을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해 줍니다. 위인이라고 의인, 위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평가 안 해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으로 가치 있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한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의의가 되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의의가 안 돼. 의의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착하게 살지만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시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늘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건 잘하시는 건데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행함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없다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실체는 뭡니까? 야,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없는 자구나. 요거 아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 깊이가 점점 해서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비례해요. 나의 실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것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종교는 진짜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받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인정받는 목사님들이 누구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역시 훌륭한 종교인이야, 훌륭한 성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추구하죠 우리들 또한.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는 삶은 살아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신앙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요. 그걸 신앙으로 여기면 그렇게 사는 나는 우월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 본능은 그렇게 발휘가 돼요.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쑥쑥 올라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상 받은 거 아시죠? 이거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 상 받았다는 거 아는 분 없어요. 그걸 안 하려고 입을 꼭 다물고 살아요 제가. 근데 보면은 잘하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야 인간아.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러고 살아요. 야 인간아. 그러고 살아요. 누가 뭐라고. 여기 가면요 국무총리상 받았다고 프랭카도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약사님 계세요. 거기 가서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나는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안 없어집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괜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잘하고 싶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늘. 마음에 이건 죽을 때까지 가야 제가. 안 없어져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전 미루고 안 받고 했는데 결국 받았잖아요. 아이고 참. 네. 여러분 아세요? 저는 대통령상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시장상도 받았어요. 그 오시장?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다 받았어요. 저는 중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본능이 강하더라고요.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입만 다물고 있어도 실력이 좋은 거라는 얘기를 하죠. 진짜 입안만 이거 꼭 다물고 있어요. 이러면서 제 자랑 한번 해봤네. 이야, 이게 본능이에요. 이거 못 이깁니다 우리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본능에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게 상실한 마음이야. 상실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없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끼리는 가치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 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면, 그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싸움을 못 하는 거죠. 그 싸움. 신자된 가치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어떤 행동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3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말은 이미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모세와 아론에 가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처럼 됐다는 겁니다. 바로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결국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러는 것도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귀를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 듣기야 듣겠지, 들으니까, 들리니까. 근데 안 들어요.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이 바로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근데 혹 내가 듣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죽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만 들으면 일단 그 사람은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네 하세요. 네맨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이걸 저는 새 방언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 나라 사람만 알아듣는 소리예요. 그 나라 사람.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서 세상을 보면서 심판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의해서 존재함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임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다운 거예요. 그게 믿는 자다운 삶이에요. 윤리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고 인정한다면 그게 믿는 자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걸 자꾸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것은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걸 알고 고백하는 게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인 거예요. 결국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신자가 자신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저주의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신자이며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아시고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다운 신자로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
좋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믿음을 다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론과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애굽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스피릿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은 뱀이며 저주의 대상이라는 걸 보게 하셨지만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택함 받은 백성이며 이 애굽은 버려진 대상이라고 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는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으니 주 예수의 날까지 힘써 이 싸움을 내나가며 이기신 전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받을 수 있는 예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뱀과 같이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사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복된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그 고백을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앙마하도록 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며 소망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작정하는 예원가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아멘.